솔로몬의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겼죠. 언약의 뿌리를 둔 유언과 정치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약의 뿌리를 둔 유언은요,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합니다. 정치적인 유언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장애물들, 정적들을 다 숙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키워드는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이렇게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서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다져가는데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외교 정치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왕은요, 지혜가 있는 왕 맞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언을 지키면서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솔로몬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당사자인 솔로몬은 자신 안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왕권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외부에서는 주변국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잠재적 위험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이 늙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늙은 거예요.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잠재적 위험 요소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키워드가 견고함이라면 3장의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견고함과 지혜를 모두 갖춘 왕이에요.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솔로몬 그 왕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왕은 예배를 사모했던 왕이죠.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역대하인데요. 역대하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장관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모든 회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지혜와 총명한 그 마음을 다 주시고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두 여인의 재판을 아주 공의롭게 재판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4장도 3장의 키워드였던 지혜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9절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내각 구조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행정구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작고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지파 간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늙고 기력이 약해지니까 그 아도니아와 같은 그 반역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측근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군대장관이 있어요. 군대장관. 그리고 당시 다윗은요, 나라를 확장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파가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다윗과 가장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솔로몬은 철저하게 왕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사리아라는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세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요압이나 아비세 같은 군대 장관이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요. 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와 각 나라의 문서를 담당하는 서기관을 두 명이나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을 두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 왕 때부터 섬겼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젊고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쓴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역사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솔로몬 왕은 너무나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는데 이 사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즈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카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사관이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둔 사람들을 옆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야 분하야라는 군사령관이 나오게 됩니다. 5절을 보면 1절에 나온 그 아사리아와는 다른 동명이인이 등장을 하고 이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12 행정구역의 총책임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사봇을 세웠는데 특이하게도 이 성경은 이 제사장 사봇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왕의 벗이라고 소개, 친구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벗이 직책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직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를 자신의 곁에 둠으로 인해서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최측근에 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궁내 대신을 두었고 백성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그 직책까지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이 다윗보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화되고 견고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구역마다 지방관장을 두었는데 이 각 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7절 중반부를 보시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 행정의 각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왕과 왕실을 위해서 곡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12 지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12 행정 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두 지파에서 열두 행정구역으로 바뀐 것이 지혜처럼 보여요. 분명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각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조직을 잘 세운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열두 행정구역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다섯 개의 행정구역을 세웠고 다섯 명의 지방 관장을 세워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요단 동편 지역에 총 두 개의 행정구역과 두 명의 지방 관장을 둡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고 이곳에 세 개의 행정구역과 세 명의 지방 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 이스라엘의 동편 남부 지방입니다. 그곳에 두 개의 행정구역과 두 명의 지방 관장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려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솔로몬 왕이 동서남북을 아주 빈틈없이 조직을 잘 세운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지역만 이 행정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열두 행정구역이 뭘 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그걸 했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근데 이 일에 유다 지파가 지금 제외가 됐다는 것은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분명 유다 지파도 다른 어떤 책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일에 유다가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은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적 요소가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발동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솔로몬 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재판도 했고 행정조직도 다 나눠줬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성전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나라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신, 개인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잠재적 위험 요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아유, 저도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뭔지 잘 보여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요소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공부를 해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해주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열왕기서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이 잠재적 위험 요소,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를 통치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